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를 장악하고 있는 반군들에게 이번 금요일까지 퇴각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시리아 반군들이 무기를 가지고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사이 두 개의 지정된 통로를 통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과 환자들은 6개의 다른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러시아는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 당국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투 중단을 지시했다며 시리아군도 반군들에게 지정된 두 개의 통로 주변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군은 지난달 18일 알레포에 대한 공습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은 이 같은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민간인이 대량 학살됐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 중인 모술시 외곽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라크 군 장성은 특수부대가 어제 현지 텔레비전 방송국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그러나 오늘은 습도가 높고 구름이 많이 낀 날씨로 항공기 시계가 제한됨에 따라 모술 동부 경계지역 진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AP통신에 날씨 때문에 오늘은 진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구호단체인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모술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민간인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어제 인도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고문에서 특히 종교시설과 시장, 축제 장소에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인도에서 ISIL이 테러 기도 혐의로 적발된 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포된 ISIL 요원들로부터 인도 테러 위협에 관한 추가 정보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말레이시아의 나짐 라작 총리가 중국과의 군사협력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나짐 총리의 방문 중 중국으로부터 연안 임무함 4척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나짐 총리는 어제 베이징에서 중국 군함 구매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함 구매 가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계약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국방 예산을 13% 삭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중국의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말레이시아가 중국에서 연안 임무함을 구매함으로써 양국 간 처음으로 중요한 방위 협정에 합의했다는 나짐 총리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나짐 총리는 처음 인도될 선박 두 척은 중국에서 나머지 두 척은 말레이시아에서 건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예멘 환전업체와 이 업체를 소유한 채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와 교류해온 형제 두 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알옴기 형제 환전 사항의 자산은 동결되고 이 업체와 미국인들의 교류는 금지됩니다. 미 재무부는 해당 환전업체와 그 소유주들이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의 테러 공격에 재정 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지원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전소를 운영해온 형제는 이 밖에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에서 활동할 전사들을 영입하고 무기 밀매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오늘 경찰관 두 명이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경찰관들은 모두 아이오와 주도 디모인 시내에서 순찰 차량에 탑승한 채 총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새벽 1시쯤 디모인 외곽 우르반 데일 지구에서 경찰관 한 명이 총에 맞았으며 두 번째 경찰관도 20분 뒤 역시 디모인에서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있지만 일반에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2일 수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감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당국이 지난 3분기 동안 배급한 식량은 하루 1인당 300g 정도로 올 들어 최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철저한 분배 감시를 전제로 대북 수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체로 생각하는 것으로 VOA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새벽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2m 아래가 되겠습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거리 3,000km 이상의 무수단으로 관측되는데 이 한국 군 당국은 감시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즉 화성 10호의 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최근 무수단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 텔의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언제든 발사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발사 준비 장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지난달 20일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던 평안북도 구성시 방연 비행장 등에서 다시 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미사일의 낙하 지점으로 예상되는 동해상에 선박과 항공기의 주의를 촉구하는 항행 금지 구역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도 이에 앞서 현지 시간 1일 복수의 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3일 안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군당국 역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0에서 3,500km로 추정되며 위력을 제대로 발휘한다면 태평양의 괌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북한은 구소련이 개발한 R-27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바탕으로 지난 1990년대 말부터 무수단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은 이렇다 할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5일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 발사된 무수단 미사일은 지난 6월 22일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곤 모두 발사에 실패했습니다. 한국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개량한 액체 로켓을 무수단 미사일에 장착해 시험하는 단계로 이 로켓의 연료 도관 장치 등에서 결함이 발생해 폭발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액체 연료를 고체 연료로 바꾸는 과정이나 사거리 연장을 위해 기존의 엔진 2개를 4개로 늘리는 과정 등 다양한 고도화 단계에서 실패했을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국민대학교 박휘라 교수의 분석입니다.
무수단이 기초한계 자체가 소련의 SLBM이거든요. R-27이라는 거. 고체 연료로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의 액체 연료거든요. 액체 연료는 제대로 나갔다가 안 나갔다 좀 불안정해요, 항상. 액체가 확 슬러시 형태로 막 치우쳐지니까.
한국 군당국은 지난달 20일 발사 실패 현장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 달도 안 돼 또다시 발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관측하고 성공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나 차기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한반도 비무장지대 등에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원유철, 이인영 의원은 현지 시간 1일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 등 정보기관 당국자들을 만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북한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이나 당 창건일 등 기념일에 주로 도발했지만 앞으론 정치적 현안이 있을 때 도발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게 미 당국자들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미 당국자들과의 대화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심각하다는 표현이 등장했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을 방치할 경우 수년간 실패와 발사를 반복한 뒤 심각한 수준으로 고도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뉴욕에서 중국의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났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나라 관리들이 보다 견고하고 안정적이며 생산적인 양자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진전이 있었는지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양측이 차이점을 건설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현안과 국제적 도전 과제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고 차이점을 관리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3분기 동안 올 들어 가장 적은 양인 1인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는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1일 VOA의 북한 당국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주민 1명당 하루 30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세계 식량 계획은 밝혔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식량 배급량이 당국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배급량은 4월부터 6월까지 2분기 배급량 360g에 비해 17%가량 줄어든 규모입니다. 또 1월부터 3월까지 배급량 370g에 비해서는 19%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3분기 39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 3분기 270g을 배급했던 것에 비해서는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에 분배한 식량 규모는 올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이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0월 함경북도 수재민을 포함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79만 2천여 명에게 2,800톤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9월 북한 취약계층 73만여 명에게 2,700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 3%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또 지난 7월 취약계층 45만 7천여 명에게 380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7.5배, 8월 65만여 명에게 2,100톤의 식량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서도 25%가량 증가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함경북도 수재민 14만 3천여 명에게 콩 402톤과 영양 강화 과자를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이 확보되면 내년 3월까지 취약계층 9만 5천여 명에게 영양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3개월 동안 수해 복구 작업에 동원된 주민 14만 3천여 명에게도 식량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분배 감시 활동과 관련해 세계식량계획은 7월부터 9월 사이 9개도 41개군에서 226차례 모니터링을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홍수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72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수해 지역은 세계식량계획의 정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이런 가운데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으로부터 180만 달러를 받았다며 함경북도 3개군에 내년 3월까지 식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네, 매주 수요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입니다. 이 북한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VOA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해 지원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대부분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철저한 분배 감시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북 지원에 대한 절대적 반대 의사를 밝힌 전문가들은 이 설문조사에 응한 25명 가운데 4명뿐이었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 발생한 홍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VOA의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2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재민 구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호 활동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러나 대부분 무조건적 지원에는 난색을 표명하면서 엄격한 사전 조건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식량 등 지원품이 철저한 감시 아래 공정하게 분배돼야 한다는 조건을 최우선 관심사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 연구원입니다.
We cannot rely upon the good faith of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o distribute.
북한 당국의 분배 감시는 믿을 수 없으며 반드시 외부 요원에 의한 철저한 분배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원 단체나 국가가 수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취약계층의 상황을 파악한 뒤 어떤 물자가 필요한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유엔을 통한 대북 지원은 많은 한계점이 있다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지원품을 분배하고 있고 외부 요원이 감시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자강도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씨도 비슷한 시각을 보였습니다. 고든창 씨는 반드시 외국인 국제 요원이 구호 물자를 분배하고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호물자가 북한 군인이나 관계자들에 의해 분배되면 북한 당국이 구호물자를 제공한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도 한국어를 구사하는 국제요원이 직접 물자를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식량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분석관을 지낸 브루스 백톨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과거 대북 지원의 상당수가 군부로 전용됐던 사례가 있었다며 모든 분배 현장에 대한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쇼티 대표는 더 나아가 주민들이 지원된 식량 등 구호품을 직접 소비 사용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onsumption is the key word there. The aid has to be monitored to the point of consumption. Defectors told us afterwards that humanitarian workers would distribute the aid to the families and they would receive a receipt.
태북자나 과거 대북 지원에 동참했던 국경 없는 의사회 등 지원 단체들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시절 국제 감시 요원이 분배 현장을 떠나면 북한군이 트럭으로 식량 등 지원품을 회수하거나 빼앗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철저한 감시 없는 지원은 결국 북한 정권만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숄티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구호물품이 장마당이나 군대로 빼돌려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지원이 유엔을 통해 현금이 아닌 주민들이 바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현물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지원품이 장마당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문제연구소의 레리 닉시 객원연구원은 수해 지원품은 의료기기나 약품, 의료인 교류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offer only medical equipment. Medicines and even doctors. And when this particular crisis,
식량 등은 군대나 엘리트 계층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해선 안 되며 수해 복구가 끝난 뒤에는 의료기기와 사용하지 않은 의약품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외교정책 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은 지원이 외부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럼 피너트 같은 영양식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플럼피너트는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효과적이므로 전용될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철저한 감시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은 결국 북한 정권의 이득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조지타운 대학 전략연구센터 부소장의 주장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비록 북한 주민들에게 무관심해도 국제사회는 자신들을 돌보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제관계 국장도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에게 무관심한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며 수혜 지원은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지원에 찬성하는 전문가 가운데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은 조건 없는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시걸 국장은 분배 감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만 북한 주민들의 미국에 대한 적대심 완화를 위해 지원품에 미국 정부나 민간단체가 지원한 것이라는 표시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힌 나라에 대한 원조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는 겁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도 냉전 시대 말 인도주의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 접근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정책을 언급하며 미국은 이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the arch conservative Ronald Reagan who introduced at the end of the Soviet era a policy where there was a delinking.
정치적 이유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25명 가운데 4명은 대북 수혜 지원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국제사회가 북한보다는 IT나 인도 같은 나라 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should provide those limited resources to countries where there is a chance that their governments will get their act together.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을 돌보지 않는 북한보다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위에 더 신경을 쓰는 인도나 IT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의 입장은 더욱 단호합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대북 수혜 지원을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우선 북한 정권이 핵무기나 미사일, 사치품에 쏟아 부은 돈을 주민들을 위해 쓴다면 대북 구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경제개혁을 실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기부자 피로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 대한 계속된 군사 위협이 이들의 대북 지원 중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25명 가운데 3명은 유보적이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연구원은 이 문제는 정답이 없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결국 정권에 도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지난 8월 말과 9월 초 사이 함경북도에 발생한 홍수로 138명이 숨지고 4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어도 14만 명이 생존을 위한 즉각적 지원이 필요하고 60만 명은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정치적 고려는 배제한 채 지원 대상국의 수요를 고려해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같은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분배의 투명성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 홍수 피해를 겪은 북한에 2천만 위안, 미화로 약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의 요구에 따라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2천만 위안의 긴급 인도 지원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제공하는 물자는 북한의 긴급 재난 구조와 피해 복구, 재건에 사용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올해 북한에서 수해가 난 이후 중국 적십자사와 북한 주재 중국 대사관 차원의 지원은 있었지만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식 무상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선전 매체들이 남한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연일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은 이 한국 보수 세력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북한이 한국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이 연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맹비난하는 기사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반 총장 비난 기사를 게재한 이후 다른 선전 매체들도 가세해 반 총장을 공격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달 3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다면 한국 국민들의 수치이며 불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 임기 10년 동안 해놓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 세계적인 비난거리가 됐다고 무능함을 이유로 꼽으면서도 자신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반 총장이 앞장선 때문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 총장이 미국의 꼭두각시가 돼 대북 제재와 북한 인권의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권한을 남용해서 이제 부당하게 자신들에 대해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대북 압박 조치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최고 책임자를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반 총장이 북한과의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북한을 직접 방문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반기문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때문에 북한이 반 총장 비난에 부쩍 열을 올리는 목적은 반 총장이 내년 한국 대선에서 유력한 보수 세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데 따른 사전 견제로 분석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러한 대권 후보로서 반기문 총장이 부상함으로써 다시 한번 차기 정부도 보수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려감에서 미리 비난을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 매체들은 특히 한국에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 개입 사건이 터져 박근혜 정권이 곤경에 처하자 이를 반 총장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박 대통령과 수십 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정부 예산 집행 등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들이 불거진 사건입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이런 한국의 전국 불안을 틈타 반 총장을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반기문 총장은 그 한 배를 탔다. 특히 그 반통일 이러한 그 보수 세력으로서 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반기문 총장을 비판함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이런 행태가 자신들이 원하는 정반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이러한 비난이 결국은 반기문 총장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 규범, 가치, 원칙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지를 높여주는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과거에도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한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지만 역효과를 냈었다며 그런데도 북한 당국이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데요. 미국 백악관은 이 같은 사태와 관계없이 미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또 관련 보도를 보기는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에게 따로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는 여전히 강력하고 견고하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조스 연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주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관련 기사를 읽었지만 보도 내용을 대통령에게 따로 전달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가을 라오스에서 박 대통령과 만나 영내 안보 우려 사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고 한국민들에게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협력 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할 기회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니스 대변인은 최순실 사태 관련 한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선 한국인들이 논의하고 토론할 일이라며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과의 동맹을 최우선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전날 BOA에 북한이 최순실 사태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른 나라 민주주의의 내부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만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에서 올해부터 북한 인권법이 시행됐죠. 이 서울의 탈북민 단체들이 북한 인권법과 관련한 탈북민들의 입장을 밝히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국장 열매라는 그릇된 간역 일산로 통일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라!
10월 31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 홍은 30여 개의 탈북민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북한 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의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른 인권기록 보존과 북한 인권재단 사업에 탈북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북한 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입니다.
북한 인권법 실행에 탈북자들을 주체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인권법이 이제 통과되고 그 실행 단계에 들어섰는데 북한 인권 재단이라든가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이런 문제에서 탈북자들이 일단 배제됐다는 느낌을 저희들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모인 여러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북한 인권법은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서 지금껏 투쟁해온 탈북자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탈북자들을 배제시켰더라. 예를 들면 북한 인권 기록 보존소 현판식에 탈북 단체들 리더들을 한 명도 초청하지 않았더라. 탈북자들이 주체가 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바탕이 된 제대로 된 북한 인권법을 실행하라라는 요구를 통일부 당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국민을 원신자처럼 대하는 잘못된 북한 인권법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른바 북한 인권 재단 구성에서부터 이사진 손정을 여야가 나눠가지기 식으로 니들 다섯 명 우리 다섯 명식으로 하는 정치적
이날 모인 탈북민들은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국제사회에 고발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 데 기여해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북한인권탄압의 실제적 피해자인 탈북민이라면서 그런데도 북한인권법 관련 사업에 탈북민이 외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입니다.
북한인권법 올바른 실천을 위한 그런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 북한 인권법안이 실현되는 게 이제 12년째 만입니다. 북한 인권법안이 참 북한 인민에게 또는 북한 인권 활동을 하는 우리 탈북자 인권 단체들에게 엄청난 힘을 주고 또 새로운 그런 이제 동력을 주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그런 자유세계가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런 정보라든가 이렇게 들여보내는 이런 실질로 행동으로 북한 인권 활동을 했던 개인이나 단체에 어떤 지원도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북한 정부를 규탄하고 북한 독재를 이제 규탄하는 그런 법안으로 돼야 되는데 북한 인권재단이 46명이라는 정규 직원이 있습니다. 그게 북한 일권 활동가들 단 한 명이라도 지금 영입시켰는가?
이른바 북한 인권 재단 구성에서부터 이사진 손종을 요 야가 나눠가지기 식으로 니들 다섯 명 우리 다섯 명 식으로 하는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이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들은 또 통일부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자신들의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국가 공무원들, 퇴직 공무원들이 제 일자리 창출로 되고 퇴직 행동하는 북한인권활동가들에게는 외면당하는 통일부 지원법안으로 됐다는 거죠.
탈북자 석박사가 50명도 넘어요. 뭐가 부족해서 이런 사람들을 안 쓰는지, 안 쓰려고 하는지, 지금 통일부는 아직 실행 단계라고 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표시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남북하나재단의 예산을 탈북민들에게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 등 현실성 있는 탈북민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탈주민 지원재단의 지금 6년째 가동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의 구체적인 정책보다도 연구니 조사니 이런 데 쓰고 탈북자들이 거기에 포함되지 못해요.
하루빨리 앞당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날 집회 이후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은 북한인권 문제에서 탈북민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요구사항이 담긴 호소문을 통일부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중국이 차세대 신무기들을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어제 개막한 중국 최대 주하이 에어쇼에서 선보인 최첨단 최신 무기 소식 전해드리고요.
예.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조직 ISIL 거점 지역인 제2도시 모술 외곽 지역에 진입한 내용 알아봅니다. 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공화 양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중국이 신형 무기들을 대거 일반에 공개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 광둥성 주하이 항공전시센터에서 엿새 일정으로 제11회 중국 국제항공항천박람회가 열렸는데요.
예.
보통 주하이쇼 에어쇼라고 이제 줄여 부르는데
예.
여기서 인민해방군이 최신 항공무기 110종을 선보였고 절반가량이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인데요.
예.
특히 중국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20하고 차세대 대형 드론 차이훙 5호가 관람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예.
중국 관영 언론들이 어제와 오늘 잇따라서 이들 신형 항공 무기들의 성능과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면서요. 군사 굴기에 본격적인 신동을 알리는 그런 어떤 신호가 될 거란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사실 이런 무기들은 눈으로 직접 좀 봐야지 실감이 나는데요.
그렇죠.
일단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 20, 이게 어떤 항공기입니까?
네, 일단 이 스텔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드리면
예.
이 살며시 들키지 않고 움직인다라는 뜻인데요. 이 레이더나 각종 탐지기에 걸리지 않고 적 모르게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보면 되는데
예.
이번에 소개된 젠 20은 이런 스텔스 기술이 가장 완벽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선진커 인민해방군 공군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예.
이 공중급유 기능을 통해서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요.
예.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는데요. 이 중국 군사평론가들은 젠 20이 이미 그 미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보다 약간 나은 성능을 갖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은 이미 그 위급에 그러니까 F-22 랩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 공군이 이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실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내년 1월부터 총 16대가 이 주일 미군 이와쿠니 기지에도 배치될 예정입니다.
예.
이 F-35는요, 스텔스 기능은 물론이고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뜨고 내리는 게 또 가능한데,
예.
또 중국이 이에 맞서서 젠 30일 개발에 돌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성능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좀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국이 또 공개한 것 가운데, 대형 드론, 차이홍 5, 이건 또 어떤 겁니까?
예, 일단 드론은 아시다시피 사람이 타지 않고 비행하는 무인 항공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중국 항천과기 집단 공사가 그 차이홍 5호를 개발한 용도가 바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정찰을 하고 또 공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차이홍 5호는 최대 이륙 중량이 3.3톤인데요. 미사일 16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48시간 연속 최고 6,500km를 비행할 수 있는데요.
예.
사람이 안 타고도 많은 무기를 싣고 멀리 날아가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는 뜻인데
네.
이 차이홍 5호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높아 보입니다. 일부 국가가 이 차이홍 5호 구매 협상을 중국 정부하고 진행 중인 걸로 나타났고요.
예.
몇 달 전에 미국의 방위 전문 매체들이 중동 국가 일부 나라가 중국의 차세대 대형 드론을 사들이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스텔스기도 그렇고 드론도 역시 미국이 지금은 앞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공군이 지난 2007년계부터 MQ-9 리퍼라고 하는 그 대형 공격용 드론을 이라크 등 중동 지역 극량 단체를 상대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이 리퍼는 최대 중량 5톤이고 한 230km의 킬로그램의 폭탄을 싣고 총 36시간을 비행하면서 공대공 전투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예.
특히 15km 상공에서 땅 위에 자동차 번호판까지 읽어낼 수 있을 정도로 지상 목표물 식별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
중동에서 멀리 떨어진 미국 네바다주 공군 기지의 전문 요원들이 이 리퍼를 조작해서 정보 수집과 공격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 군이 모술 외곽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세계 각지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의 근거지가 이 시리아 라카와 이라크의 모술이죠.
네.
이라크 정부군이 지난달 17일부터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 민병대와 함께 이 모술 탈환 작전을 벌여왔는데요. 어제 이 모술 외곽 진입에 성공을 한 겁니다.
예.
현재 이라크군 중심 병력이 그 모술을 동서로 가르지르는 티그리스강 동쪽까지 진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 모술 일대 주요 거점 시설도 이라크군이 되찾았습니다. 미군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이라크군 특수부대가 이날 그 모술 동부 외곽 지역 고그젤리의 방송국 건물을 장악했습니다.
예. 미국도 이라크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이라크군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이 이라크에서 병력을 철수한 이후에 공습이나 무인기 공격 위주로 ISIL 퇴치 작전에 관여해왔는데요.
예.
2주 전에 모술 탈환 작전 개시 이후에 미군 특수부대 요원 200에서 300여 명이 이선에서 머물면서 무전 등을 통해서 이 전방의 이라크군 병사들하고 쿠르드 민병대를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이번 모솔 탈환 작전을 앞두고요. 지원 임무 등을 위해서 한 두 차례 걸쳐서 1,000명 병력을 이라크에 추가 파병했습니다.
예. 미군이 이라크에 지상군을 파견할 것이냐, 이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웠는데 결국 네. 사실상 지상군을 투입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모솔 작전도 성공을 보이고 있는,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ISIL이 이라크 내 점령지를 계속 이뤄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정부군하고 쿠르드 민병대가 지난해 3월에 티크리트를 ISIL로부터 되찾았고요.
예.
같은 해 12월에는 라마디를 수복했습니다. 올해 6월에는 대대적인 팔루자 탈환 작전을 실시해서 승리를 했고요.
예.
7월에 카이아라 수복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라크 내에서 ISIL의 그 마지막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모술 탈환이 임박한 건데요.
예.
뭐 상황이 이런 만큼 ISIL은 타격이 또 클 전망입니다. 이 모술이란 지역이 중동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중심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예.
모술을 잃게 된다면 이 돈줄을 잃게 되는 걸 의미하죠.
예.
때문에 ISIL 세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대부분의 서방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ISIL에게 남은 주요 거점 지역이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모술.
네.
여기에서는 이제 작전이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남은 게 시리아의 라카죠.
네.
여기에서도 지금 이미 미국이 라카 탈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예, 라카는 이 ISIL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예.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지난주에 프랑스 파리에서요. ISIL 격퇴전 참가 연합국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는데 몇 주 안에 라카 공습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라크 시리아 주둔 미군 사령관인 스티븐 타운샌드 중장도요. 라카 탈환 작전을 곧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위해서 쿠르드 민병대와 시리아 온건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지만
예.
모술 탈환 작전만큼의 미 지상군 활동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도 이렇게 미국이 주도하는 라카 탈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고요?
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카터 미 국방장관의 발언에 맞춰서 모술이 넘어오면 ISIL에게 남은 것은 라카가 마지막이라면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 밖에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호주, 덴마크, 영국, 또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뉴질랜드, 캐나다 이렇게 회담 참가국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라카 탈환 작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군요.
네.
먼저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 이게 지금 뉴스가 되고 있으니까 아주 근소한 차이로 좁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수치를 보면은요.
예.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1.7%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 전만 해도요. 클린턴 후보가 평균 6%포인트 정도 앞섰는데
예.
그새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좁혀진 거죠.
이게 아예 역전된 그런 여론조사도 있다고요?
네. 예, 어제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신문하고 ABC 방송 여론조사에서요.
네.
트럼프 후보가 46%를 기록하면서 45%를 얻은 클린턴 후보를 1%포인트 차이로 앞섰는데요.
예.
오늘 또 같은 조사에서는 두 후보가 46%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지지율이 이렇게 좁혀지고 있으니까 두 후보 모두 굉장히 이 상황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후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서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원래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사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 선거 운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난주에 미 연방수사국이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또 선거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클린턴 후보가 어제 동남부 플로리다주 유세에서 또 트럼프 후보가 여러 차례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앞서서도 이 트럼프 후보가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말이 담긴 과거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이게 또 논란이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나왔고요. 또 전 미인대회 우승자 알리시아 마차도 씨가 트럼프 후보에게 뚱뚱하다는 비난을 받고 식이장애로 고생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예.
어제 이 클린턴 후보 유세에 동참했습니다. 이 마차도 씨가 트럼프 후보를 가리켜서 여성을 외모로만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 측은 어떻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까?
트럼프 후보는 어제 동북부 펜실베니아주 유세에서요. 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그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죠. 오바마 케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바로 마침 어제가 오바마 케어 새 등록 기간 첫날이었는데요. 네. 일부 주에서는 이 보험료가 2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오바마 케어는 실패했다면서 본인이 당선되면 이를 또 폐지하겠다고 거듭 다짐을 했고요.
예.
반대로 클린턴 후보는 오바마 케어를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후보가 이미 투표를 마친 사람에게 다시 투표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공식적인 선거일은 다음 주 화요일 8일이죠. 그런데 이미 여러 주에서 조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위스콘신 주하고 펜실베니아 주 이렇게 네 개의 주에서는 조기 투표를 한 뒤에 지지 후보를 또 바꿀 수가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그래서 어젯밤에 중서부 위스콘신 주 유세에서
예.
이미 클린턴 투표에게 그 후보에게 투표하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
다시 자신에게 투표하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예.
그동안 조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수는 수천만 명에 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황해도와 함경남도에는 새벽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에는 0.5에서 2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평안 남도와 평안 북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중간과 강계는 오후 한때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11도, 양덕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9도, 수풍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10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4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은 가운데 해주와 개성에는 아침 한때 비 혹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 14도, 용현 아침에는 3도, 낮 기온은 14도고요. 신계 아침에는 2도, 낮에는 12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도와 함경 북도 구름 끼고 평강에는 아침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립니다. 함흥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1도, 장징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에는 1도, 풍산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1도, 평강 아침 기온 1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삼지연 역시 내일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날씨가 되는데요.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영하 5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해 북부 해상에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의 해상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가 3미터까지 다소 높게 일고 그 밖의 해상은 2미터 아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 알레포를 장악하고 있는 반군들에게 이번 금요일까지 퇴각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오늘 시리아 반군들이 무기를 가지고 오는 4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 사이 두 개의 지정된 통로를 통해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과 환자들은 6개의 다른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러시아는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 당국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전투 중단을 지시했다며 시리아군도 반군들에게 지정된 두 개의 통로 주변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시리아군은 지난달 18일 알레포에 대한 공습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측은 이 같은 무차별적인 공습으로 민간인이 대량 학살됐다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라크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시 외곽에 진입했습니다. 이라크 군 장성은 특수부대가 어제 현지 텔레비전 방송국을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군은 그러나 오늘은 습도가 높고 구름이 많이 낀 날씨로 항공기 시계가 제한됨에 따라 모술 동부 경계지역 진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AP통신에 날씨 때문에 오늘은 진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제구호단체인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모술 전투가 치열해지면서 민간인들이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도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인도 주재 미국 대사관은 인도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고문에서 특히 종교시설과 시장, 축제 장소에서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유사한 경고문에서도 인도 무자히딘이나 파키스탄에 기반한 라시카르 에 타이바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들이 언급된 적이 있지만 ISIL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은 미얀마 정부의 평화 정착 노력을 돕기 위해 5년간 8천억 엔, 미화로 약 77억 3천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도쿄에서 미얀마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지원이 미얀마의 평화 건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금 가운데 약 400억에는 미얀마 소수계 지원에 사용될 전망입니다. 이어 나머지는 공항과 전력사업 같은 사회기반 시설 구축에 사용될 것이라고 일본 관리들은 전했습니다. 수치 여사는 집권 6개월 만에 자국 내 이슬람 소수계를 겨냥한 폭력 사태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비난을 받게 되자 투자와 지원 요청을 위해 일본을 방문 중입니다. 미얀마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본의 투자와 관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말레이시아의 나짐 라작 총리가 중국과의 군사협력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특히 나짐 총리 방문 중 중국으로부터 연안 임무함 4척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나짐 총리는 어제 베이징에서 중국 군함 구매에 관한 사항을 직접 관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함 구매 가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계약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국방 예산을 13% 삭감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중국의 차이나 데일리 신문은 오늘자 사설에서 말레이시아가 중국에서 연안 임무함을 구매함으로써 양국 간 처음으로 중요한 방위 협정에 합의했다는 나짐 총리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오늘 경찰관 두 명이 무장괴한의 충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숨진 경찰관들은 모두 아이오와주도 디모인 시내에서 순찰 차량에 탑승한 채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새벽 1시쯤 디모인 외곽 우르반데일 지구에서 경찰관 한 명이 총에 맞았으며 두 번째 경찰관도 20분 뒤 역시 디모인에서 살해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